이 시간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혹시 이렇게 수정이 되지 않은 그 주부를 가지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처 리딩 엑소더스 챕터 12 벌스 1 to 14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달 열나흘 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잠시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섰사오니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영혼을 비추어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영혼의 거울인 것을 아오니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저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빛을 허락해 주실 때에 어둠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그 빛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도와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혹여 또 길을 잃고 방황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단에서 연약한 종을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에 마지막 재앙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신 장자의 죽음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재앙에 앞서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왕 바로에게 이 무서운 경고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왜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시는지에 대해서도 최소 두 차례 경고하셨는데요. 처음 모세를 부르셔서 바로에게 보내셨을 때에 이미 장자의 죽음을 경고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과 23절 말씀해 보면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장자라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을 보내라. 보내서 나를 섬기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수차례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내 아들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는다면 내가 너의 아들을 죽일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것이죠. 유월절 그 밤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진행되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초태생들은 그 밤에 죽임을 당하였으나 죽음의 재앙이 이스라엘 집에는 임하지 않았고 지나쳐갔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넘어간다, 지나간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유월절은 재앙이 넘어간다, 재앙이 지나간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그 피가 표적이 될지라 하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2장 유월절 사건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첫 번째 진리는요. 우리에게는 흠없는 어린 양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흠이 없는 어린 양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재앙이 임하게 되는 그 밤 하나님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무 양이나 유월절 양이 될 수가 없었고 유월절 양은 일년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흠이 없는 것을 택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3절에 보면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그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그달 열흘째, 10일째에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으로 쓸 그 양을 정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랬다가 14일까지 잘 간직해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약 5일 동안 유월절 어린 양으로 택한 짐승이 정말 흠이 없는 짐승인지를 세심하게 살피라는 것입니다. 밤에 성급하게 흠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밝은 낮에 보니까 흠이 있는 양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일의 시간을 두면서 세심하게 그 양이 정말 흠이 없는 것인지를 세심하게 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에 있어서 흠없는 어린 양을 택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유월절 어린 양은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흠이 없는 양을 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은 그 집의 장자를 대속하는 짐승이기 때문에 흠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집의 장자를 대신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집에 바르지 않은 그 집의 장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유월절 밤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의 장자를 대속하는 짐승이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흠없는 유월절 어린 양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흠없는 유월절 어린 양은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이시며 원형이시죠. 우리가 햇빛에 서 있으면 우리 그림자가 보이지 않습니까? 어렴풋이 그 그림자의 원형과 실체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짐승이 어떻게 흠이 없는 완전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TV나 뭐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연예인들 뭐 잘생기고 아름다운 연예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다 자기의 어떤 부분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어떤 사람도 나는 완벽해서 조금의 그런 이런 부분이 나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인간도 그런데 어찌 짐승이 흠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설령 흠이 없는 완전한 짐승이 있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짐승이 어찌 사람을 대신할 자격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짐승은 짐승일 뿐인 것이죠. 짐승이 사람을 대신할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그 유월절과 관련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가 누구이신지를 밝히는데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바로 구약의 이 유월절 양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오직 우리 죄를 대속하실 분은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흠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대신하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유월절, 구약의 유월절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유월절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두 번째 진리는요. 어린 양의 피는 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린 양의 피는 표적입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사인이라는 말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 앞에 표시이고 사인입니다. 표적입니다. 흠없는 어린 양은 14일 날 저녁에 가족들을 위해서 이제 잡게 되는데요. 유월절 양은 죽어서 피와 고기를 제공합니다. 피는 그 유월절을 지키는 그 집의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문을 보면, 교회 문에도 보면 문 좌우 틀이 있고 윗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밑에 문 지방을 제외하고 그렇게 좌우와 위쪽에 피를 바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월절 양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바로 그 집의 문에 피를 바르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유월절 양의 고기를 유월절 식사로 먹게 되죠. 그래서 유월절 양은 두 가지를 제공하는데 첫 번째는 피를 제공하고 두 번째는 고기입니다. 피는 그 집의 문에 바르게 되어 있고 이제 저녁에 그 고기를 유월절 식사로 온 가족이 함께 먹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 양의 고기를 먹을 때에 특별한 규례를 주셨는데요. 날것으로 먹어서도 안 되고 또 물에 삶아서 먹어서도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불에 구워서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많은 그런 의미들이 담겼지만 간략하게 생각해 보면 물에 삶아서 먹는다는 것은 솥에다가 놓고 끓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양이 들어갈 만한 큰 솥이 없었을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작은 솥에 끓이게 된다면 뼈를 꺾어서 뼈를 부러뜨려서 이제 솥에 삶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뼈를 꺾지 말라는 그런 의도 때문에 불에 구워 먹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뼈를 꺾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참된 실체이시고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실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은 십자가에서 보배 피를 흘리고 죽으십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유월절 그 의식서부터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도록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때는 그 뼈를 꺾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날 어린 양의 피가 표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중간쯤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피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밤에 어디를 보시는가, 무엇을 보셨는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이 있었던 그 애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신 대로 모든 일들이 다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죽음이 임하였던 가정도 있고 또 그 죽음에서 완벽하게 보호를 받은 가정도 있습니다. 그 구분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보면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린 양의 피가 생명과 사망을 구분짓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그런 애굽의 모든 집의 장자들과 또 그 집에 처음 난 짐승의 새끼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어떻게 됩니까? 그 집의 장자들과 또 그 집의 짐승의 첫 새끼들은 완벽하게 보호를 받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 보면요. 그때 일어난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신분, 또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 뭐 인종, 민족 그런 거 보시지 않습니다.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어떤 집이든지 간에 처음 난 모든 초태생을 다 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피만을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집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지 칠해져 있는지 하나님은 오직 어린 양의 피만을 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 유월절에 관련한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사실은 유월절 관한 본문이 10장, 11장부터 12장 끝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바른 그 집 바깥으로 나가지 말라 하는 그런 명령을 주세요. 그 밤에는 그 집 바깥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집에 피를 바르고 또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로 저녁 식사를 먹으면 됐지 그 집을 나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그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애굽 사람인가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인가 그런 구분을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가 도덕적으로 이 사람이 형편없는 사람인가 그런 것도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피가 칠해진 그 집 바깥을 그 밤에는 나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 밤에 어린 양의 피만을 보셨기 때문에 피가 칠해진 그 집 바깥을 나가면 죽음의 재앙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피만이 생명과 사망의 차이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유월절 규례를 통해서 분명히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 진리가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밤에 애굽을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출애굽이라고 하죠. 출애굽을 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수많은 이방 민족들도 모세를 따라서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37절과 3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라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여기 수많은 잡족이 누굽니까? 여러 애굽에 살고 있었던 민족들이에요. 애굽 사람들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른 민족들이 잡혀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행렬에 동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에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된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기에는 애굽의 고위 관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유월절 밤에 그 집에 장자를 치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 피가 표적이 될지라. 그 피만이 생명과 죽음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받는다면 그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출애굽기 12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신분이나 출생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민족들에게 개방된 신앙 공동체였다는 사실을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은 굉장히 폐쇄적이죠. 또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는 이스라엘은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하나님의 이 의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리고 언약의 표시인 할례를 받는다면 누구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때에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의롭다 하실 때, 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선포하실 때에 그 사람의 신분이나 의로움이나 선행에 근거해서 의롭다고 선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직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았는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의로움을 옷 입고 있는지를 보시고 그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이 로마서 또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이신칭입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선언, 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선포하시는 이 선언은 영원한 선언이고 또 법정적인 선언입니다. 영원한 법정적인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선고가 결코 취소되지도 않고 번복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도 그런 선고들을 보지 않습니까?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그것은 최종적인 선고가 되는 것이죠. 영원한 선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선고를 하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개개인의 삶을 보시고 그 사람의 도덕성을 보시고 그 사람의 의로움을 보시고 그 사람의 선행을 보시고 그렇게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배로운 피로 죄 용서함을 받았는지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의로움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의롭다고 선언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표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사인인 것이죠. 본문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 유월절은 영원한 규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월절은 구약에 있었던, 한번 있었던,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지속 가능성이 없는 그러한 일시적인 규례가 아니라 유월절은 영원한 규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영원한 규례로 대대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동안 지켜야 할 많은 절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절기들 가운데 유월절은 단연 가장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유월절이 왜 중요합니까? 유월절은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서 숨을 수 있는 곳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서 어디에 숨을 수 있습니까? 오직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유월절이죠. 그래서 12장 2절에 보면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이 있기 전과 후에 유대의 달력이 달라집니다. 유월절을 지킨 그 달이 정월 1월 달이 되게 하라고 유대력으로 1월 달로 우리 달력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력 1월 달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새해가 되면 특별한 의식들을 하지 않습니까? 새해가 됐는데 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런 분들은 없어요. 그래서 뭐 그린빌만 하더라도 12월 30일이 되면 막 폭죽을 쏘고 그래서 아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구나 하고 또 우리 마음도 좀 경건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새해를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 그렇게 많이 계획도 세우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유월절에 있는 이 달을 너희의 달에 그런 시작이 되게 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그만큼 유월절은 중요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참 불행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은 불행하게도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대대로 이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적으로는 유월절을 잘 지키지 못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여집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삶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인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기에 앞서서 이러한 불행한 역사 가운데서도 유월절을 잘 지켰던 한때의 그런 신뢰를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열왕기하 23장 22절에 보면요. 유다의 요시아 왕이 등장하는데요. 이 요시아 왕은 유다에 있어서, 남유다에 있어서 마지막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유다의 보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경건한 왕이었는데 열왕기하 2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여기 왕은 요시아 왕입니다. 왕이 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라. 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참 게을렀습니다. 그런데 요시아 왕은 여호와의 유월절을 온 마음을 다해서 지켰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물이었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배와 같은 인물이었는지를 이제 그가 죽을 때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가 무깃도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죽게 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건한 마지막 왕의 죽음을 애통해 합니다. 통곡하죠. 그 통곡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성경에 이렇게 여러 곳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의 보배였던 그 왕이 죽었을 때에 이스라엘은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요시아 왕을 이렇게 평가해요. 23장 25절 말씀입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얼마나 존귀한, 얼마나 귀한 그런 평가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까? 이와 같은 경건한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월절을 영원히 지키며 대대로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의 어떤 인격이나 우리의 어떤 선행이 아니라 오직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찬은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행하는 이 성찬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혹여 여러분들 가운데 첫째 주는 성찬이 있으니까 예배가 조금 더 길어지는 것이 못마땅해 하시는 분이 계실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대로 할 수만 있으면 매 예배 때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지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영원한 교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생하게 기억하시면서 주의 성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44장 찬송 같이 부르시면서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